사람이 자기 능력으로 자기 마음으로 잘 안 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한 가지가 다른 사람이 나를 오해하거나 모함하는 것. 정말 내 마음대로 조종이 되지도 않고 해명이 되지도 않고 파장이 커가면 커갈수록 속수무책으로 당해야 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진실하고 정직하고 사실에 근거한 말을 해도 뒤집어 말하기를 좋아하고 모함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면 까닭 없이 고통당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사도 바울에게 그런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 전도에 큰 계획을 가지고 예루살렘 올라왔는데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일반적으로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아니라 믿는 유대인들에게서도 당신에 대해서 이런 말들이 많다 하고 세 가지를 지적해 줬습니다. 한 가지는 모세를 배반하라고 가르친다. 둘째가 자녀들에게 아들들에게 할례를 받지 말도록 강요한다. 그리고 셋째가 유대인들의 모든 관습과 전통을 무시하도록 가르친다. 이 세 가지가 당신에 대한 소문이고 수만 명의 믿는 유대인들이 그것을 사실로 받아들이고 있으니 어찌하면 좋겠느냐고 바울에게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말합니다. 어떻게 보면 세 가지가 다 터무니없는 이야기들이었습니다. 바울이 모세에 대해서 반역하라 말해본 적도 없고 그런 생각을 마음속에 품어본 적도 없는 사람이었고 또 그 외에 제기됐던 여러 가지 문제들을 또 자기 입으로 말하거나 그렇게 가르쳐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보거나 계획을 해본 적도 없는 일들인데 이걸 했다고 온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알고 있다고 하니 바울로서는 참 난처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가지는 반응이 몇 가지가 있죠. 아이고 모르겠다 될 대로 되라고 버려두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아주 혈기로 대응하는 방법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누가 그러더냐 하고 원인을 찾아 들어가서 그 사람을 벌주고 하는 이런 보복하는 이런 방법이 있을 수도 있죠. 근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다가 교회가 제시하고 교회가 지도하는 대로 순종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제시하는 방법대로 율법을 잘 지키는 정상적인 유대인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결례 행하는 일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이 결례 행하는 일은 나시린으로 서약했던 사람들이 그 서약을 지키지 못하고 파기했을 때 그 죄를 씻고 다시 나시린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행하는 절차 중에 한 가지였습니다. 네 사람이 그 서약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그 네 사람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성경에 정해져 있는 대로 결례 기간을 지키고 그렇게 준행하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임으로 바울이 율법 무시하는 사람 아니다. 그 오해를 풀어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에 그 모든 기간을 잘 지켰는데 이제는 또 다른 문제가 생겼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 일 행하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충동합니다. 이 사람들이 백성과 율법과 이곳 성전을 모독하는 사람이고 지금도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이방인 헬라 사람들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와서 성전을 더럽혔다. 이런 사람 살려둘 수 있느냐 하고 충동해서 거기에 모였던 모든 사람들에게 일대 소동이 일어나서 바로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끌고 나가는 엄청난 사태로까지 비화하게 됩니다. 이때 소동이 생겼다는 말을 듣고 천부장이 군대를 동원해서 내려와서 바울을 잡아 쇠사슬로 결박한 다음에 군 영내로 끌고 가려 하는데 그때 바울이 천부장에게 내가 이 사람에게 이 모인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는 내 입장을 변명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주십시오 라고 해서 그 변명하는 이야기를 큰 아주 장대한 설교를 하게 되는데 그 내용이 오늘 읽은 본문 다음에 나오는 22장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로 생각할 부분은 짧은 시간 말씀을 정리해야 되는데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할 수 있는 대로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좋은 말 할 수 있는 것이 습관처럼 돼야 된다는 점입니다. 여기는 유대인들이 왜 그렇게 바울에 대해서 악한 감정을 품게 되었는지는 이미 여러 차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근데 사실은 사실에 근거하지도 않았고 악의적으로 부풀리고 그것도 아닌 것을 알면서도 악의적으로 모함하는 이런 일들을 반복하게 됩니다. 이런 일들이 오늘날도 우리 주변에 횡행한다는 점이 우리가 매우 조심해야 될 일들 중에 한 가지입니다. 본의 아니게 우리가 이런 잘못을 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에 따라서는 덮어줘도 괜찮을 허물도 덜 추워내기를 좋아하는 습관적으로 그렇게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걸 마치 자기 능력처럼 과시하는 경우도 흔히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작은 것을 가지고 침소봉대해서 확대 재생산해서 다른 사람을 모독하게 될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한 가지 사건만 보면 그 사람의 실수가 분명한데 그 한 가지를 가지고 그 사람 일생을 악평하는 경우도 잘못입니다. 사람이 누구나 다 과오가 있지 않습니까? 잘하려고 하던 일을 하다가 보면 실수가 될 수도 있고 또 본의 아니게 진짜 실수해서 잘못을 범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한 사건으로 그 사람 일생 전체를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우발적인 실수도 있을 수 있는 것이고 사람이 시험 당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인생 전체를 보면서 한 사람의 삶을 평가할 수 있는 큰 안목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 모든 것보다 더 나쁜 것은 사실이 아닌 것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왜곡하여 다른 사람을 선동해서 한 사람을 매장하는 지금 바울이 당한 일들과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언젠가 책에 보는 이런 말이 있어서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죄인이 있고 악인이 있는데 죄인은 깨닫고 회개하는 사람이고 악인은 회개할 줄 모르는 사람이다 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의 잘못에 대해서 발견된 잘못에 대해서 뉘우칠 줄 알고 반성할 줄 알고 고칠 줄 아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깨달으면서도 그것을 공식적으로 사과할 줄 모르고 회개할 줄 모르면 구원받을 가능성이 전혀 없는 사람으로 전락됩니다. 이 유대인들이 당시 바울에 대해서 완강한 태도를 취했던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렇게 해서라도 자기들의 교권을 지켜야 될 절박한 위기 상황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자기들을 무너지게 만드는 것이 그 무너짐을 통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큰 사랑 속에 있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현재 자기들이 무너지는 것만 안타깝게 여겼을 때 그들 모두 영원히 구원받는 길에서 멀어지는 사람들이 되게 됩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다른 사람에 대해서 좋게 말할 줄 알고 좋게 볼 줄 알고 또 허물을 덮어줄 줄 알고 가급적인 문제를 축소시키려 노력하는 삶을 살아야지 그렇지 못하면 내 자신이 하나님에게 은혜에서 멀어지게 되고 내게 임한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을 걷어내는 잘못을 범할 수가 있습니다. 항상 이 유대인들의 실수를 통해서 이렇게 자꾸 왜곡시키고 침소봉대시키고 악의적으로 평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점점 더 진리에서 멀어지고 하나님의 구원에서 멀어지는 백성들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그렇게 살지 않는 삶의 지혜를 배우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 더 이 말씀 속에 생각하게 될 것은 이렇게 소동이 생겨서 바울이 죽게 생겼는데 그 소문을 듣고 천부장의 군대를 동원해서 바울을 건져내는 장면입니다. 지금도 예루살렘에 가시는 이 구도시, 옛날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던 그 근처에 엘 오마리의 초등학교는 초등학교가 하나 있습니다. 아랍학교입니다. 그 학교 마당에 들어가면 잘 개방하지 않습니다만 학교 마당에 들어가면 유적지 하나가 있는데 그 유적지의 이름이 안토니오 승체의 그 옛날 건물의 잔재들입니다. 안토니오 승체 헤롯 시대에 지어졌다고 하는데 로마 군인들이 예루살렘에 진주해 있으면서 가장 예의주시에 지켜보았던 곳이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워낙 민족의 중심점, 구심점 같은 곳이었기 때문에 혹시라도 거기에서 반로마의 어떤 시위가 생기거나 폭동이 생기거나 그렇게 생기는 것을 그런 일들이 생기는 것을 굉장히 경계했기 때문에 항상 예루살렘 성전을 예의주시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로마 군인들이 다 이방인들이기 때문에 성전에 절대로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 곁에 큰 망대를 하나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망대 위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내려다보면서 감시했습니다. 그 망대 이름이 안토니오 승체였습니다. 아마도 이 천부장이 그 성체 위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내려보다가 이 성전 안에 엄청난 소동이 생긴 것을 보고 큰 난리가 났다 생각하고 군대를 동원해서 내려와서 바울을 체포합니다. 그리고 바울에게 묻습니다. 당신이 자객들을 동원해 소동을 일으켰던 그 애굽 사람이냐? 그렇게 물었을 때 바울이 아닙니다. 나는 유대인입니다. 나는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 출신으로 유대인입니다. 하고 대답을 하고 그와의 관계를 맺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군중들에 의해서 스데반처럼 죽임당할 뻔했던 바울은 천부장의 개입으로 가까스로 생명을 건진받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상반된 아이러니가 생깁니다. 이때 잡힌 바울이 다시는 자유의 몸을 가지지 못합니다. 이때 체포된 다음에 가이사라로 끌려가 인정한 재판을 받고 로마로 압송되고 로마에서 감옥 생활하다가 재판받고 네로 때에 순교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이날 체포됐던 그것이 바울에게는 자유인으로서의 마지막 모습이었다 생각하면 안타깝습니다. 근데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그것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예루살렘에 바울을 죽이겠다고 다짐한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군중들의 분노한 모습을 성경에서 보십시오. 사리 분별나지 않고 옳고 그름 따져보지도 않고 진실 여부를 확인해보지도 않고 그를 죽이려 군중들이 난동입니다. 그 가운데서 바울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지킬 수 있습니까? 바울의 제자들이 지킬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때 로마 군대를 동원하십니다. 그래서 바울을 지키십니다. 그래서 결국 로마에까지 가서 재판 과정을 거치면서 로마에서 복음을 전가할 수 있도록까지 하나님께서 그를 비록 죄수의 신분이지만 전도자로 끝까지 사용해 주십니다. 체포당하고 다시 자유롭지 못한 몸으로 일생을 마친 것을 생각하면 가슴 아픈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종을 지키시고 그를 돌보시고 그를 인도하셔서 하나님 원하시는 크신 뜻을 이루어 나가셨습니다. 하나님께는 실수도 없고 실패도 없으십니다. 하나님 하시는 모든 일이 옳습니다. 하나님 하시는 모든 일이 최선입니다. 때문에 바울은 잡혀가서 구금당하면서도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사실 큰 일을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순응합니다. 우리가 이날 이 두 가지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다. 그렇게 모함하기를 좋아했던 유대인의 종말이 무엇인지, 악한 말로 다른 사람에게 누명시기를 좋아했던 사람들이 마지막이 어떤 모습인지를 생각해 보면서 반면교사 삼으십시다. 남의 말을 좋게 합시다. 어려서 제가 들었던 찬송 주일학교 때 찬송 중에 남의 말 좋게 하면 그 말이 돌아오고 이런 노래가 있었습니다. 남의 말을 좋게 합시다. 할 수 있는 더 긍정적으로 평가하십시다. 모함하지 맙시다. 다른 사람 오해와 함부로 말하지도 맙시다. 그것이 깊어지고 짙어지게 되면 부메랑처럼 내게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그런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 맡기시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혜와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해 내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을 위해 우리를 사용해 주십니다. 내 힘이 부족하면 로마 군대를 통해서도 바울을 지키신 하나님께서 어떤 모양으로든지 간에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고 능력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우리의 남은 길 힘찬 믿음으로 살아가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